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12회에 걸쳐서 인터넷의 개념과 어두운 면 그리고 온라인 내귀 중독, 과잉 정보 중독, 사이버 관계성 중독에 대해서 회복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역시 3회에 걸쳐서 사이버 성적 중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무엇을 사이버 성적 중독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네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물 관람, 음란물 다운로드, 음란물 교신 또는 온라인 채팅 등으로 서로 성적 만족이나 위안을 추구하거나 또는 서로 성적 파트너 역할을 제공하고 받다가 성적으로 의존 내지는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선교사님, 일반적인 성중독과 사이버섹스와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성관계는 두 사람의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대방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성적 접촉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성을 지나치게 밝히거나 변태적으로 성욕을 보이는 사람들을 성중독자라고 했듯이 일반적으로 성중독하면 육체적인 성적 접촉을 의미해왔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화 섹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전화를 거는 사람의 성적 욕구나 정서적 욕구를 미리 알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식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사람과의 접촉 또는 실제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섹스는 이러한 인간 간의 육체적 접촉이나 실제 대화 없이도 성적으로 고무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마우스 클릭 하나로 실제 성적 관계성보다 더 다양한 소재와 부분에서 성적 환상이 가능한 점이 일반 성중독과 다른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럼 사이버 섹스로 고통받는 사연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생은 다음과 같은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 자유행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주 어릴 적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때는 자유행위 자체에 대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특별한 의미 없이 하고 싶을 때만 하며 별탈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춘기인 고3 때부터 자유행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행위를 끊으려고 결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유행위를 강박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정서 감정은 극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자학하고 또 강박적으로 자위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여자친구도 사귀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위행위를 끊고 건강한 만남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이런 생각이 가능하나 몸은 자위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낯선 대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이버섹스에 빠진 남편을 둔 한 아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과 사랑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남편이 컴퓨터로만 성적인 환상을 추구할 때에 나는 마치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기분이 든다.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 잠자리를 들 때에 남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잠자리를 피하면 성적으로 남편의 관심을 끌려는 여러 노력 시도를 해보다가 실패되면 나는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씩 울곤 한다. 네, 대학생과 주부님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요. 인터넷 음란물이나 채팅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한 배우자나 파트너들이 이미 사이버 섹스 문제로 상처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사이버 섹스에 빠지게 되면 주로 어떤 성적 행동부터 시작하게 되는지요?
예, 방송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서는 회복 측면에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섹스의 대표적인 성적 행위는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아내의 임신이나 출산 기간에 또는 청소년들의 자연 발생적인 성적 욕구 발산을 위해서 자위를 하는 정도로만 알아왔던 것이 인터넷이 등장되면서부터는 아주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자위행위에 빠져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 이번에는 미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지요?
한 조사 보고서에 보면 나이 11세 정도의 청소년들은 한 주에 11회 자위를 하는 것에 비해서 35세 이상 성인은 주 5회로 그 횟수가 줄어들며 응답자 84%가 13세 이전부터 자유를 시작했으며 89%가 기분 좋은 감정을 그리고 10%가 죄의식을 느끼며 1%는 신경과민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19%가 자유로 죄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에 여성보건장관이었던 조이슬린 엘더는 자유행위는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청소년 교육에 관한 발언을 하자마자 사임 요구가 쇄도해서 1994년 12월에 취임한 지 15개월 만에 사임을 했을 만큼 자유행위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도 남자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그리고 여고생의 30% 정도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위행위의 역사적 배경을 회복 측면에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인간의 자위행위는 아담의 고독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도 아담이 고독했었음을 엿볼 수 있고 불교에서는 성적 쾌락을 인간이 갖는 고뇌의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위행위를 자신의 성적 좌절감에 대한 안전밸브, 즉 영어로는 safety valve로 생각하는 경향이며 고대 휘랍 예술과 문헌에서도 여성의 자위행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음란 벽화, 인쇄 기술 개발로 성인 잡지, 전화통신 발달로 폰섹스, 영상 개발로 성인 비디오물 등이 등장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성 문제는 인류 문명 발달에 따라서 더욱 심해져 왔습니다. 1930년대까지 종교계에서는 정액을 낭비하는 자위행위, 동성애 등 종족 번식과 상관없는 모든 성행위를 금기시하였습니다. 1940년경에는 자위행위가 자녀 출산에 해롭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으나 요즘과 같은 세계 인구가 65억 명 이상이라 성 문제를 더 이상 자녀 출산과 연관짓지 않는 추세입니다. 1984년에 발표된 킨제이 보고서에서 자유행위의 본질은 물론 자유행위의 유익한 점들까지 밝혀지면서 점차 자유행위는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성적 행동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요즘에 와서는 자유는 건전한 것이므로 용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기도 하지만 찬반론도 대단합니다.
자유행위를 건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라니 좀 그러네요. 자위행위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해라고 할지 크리스천들은 자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교회들은 성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남녀 간에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남녀 간의 육체적 접촉은 종족 번성과 정서적 친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자서 자행하는 성적 행위는 임신을 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상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유행위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으며 앞으로 교회는 자유행위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자유행위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첫째, 자유는 간음 행위다.
간음은 십계명에 저촉되며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는 말씀을 들어서 부부간의 상호 성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간음이라는 견해를 주장합니다.
둘째, 자위는 음욕을 유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들어서 습관적인 음욕은 죄를 짓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자위는 불순하고 불결하다.
마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간음과 탐욕은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들어서 성적 욕구와 감정을 죄악시합니다.
넷째, 자위는 중독적이고 성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성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것인데 혼자서 하는 자위행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다섯째, 자위행위는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다.
남성의 성기는 이뇨 배출뿐만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자연 법칙이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성관계는 간음이고 혼자서 하는 자위도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유성향 크리스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신약 성경에는 298번이나 어떻게 행동하고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나 지시사항들이 나오지만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별로 없다고 전제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신 바가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자유성향 크리스천들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은 단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며 자유행위 시에는 다만 성적 상상만이 있게 마련이라는 견해를 보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 도덕적인 기반을 두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성에 관한 의학이나 과학 또는 연구조사 자료 등으로부터 성에 대한 통합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 역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자유행위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첫째, 자유는 자신의 성적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일 뿐이다.
신체의 모든 부분은 추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자신의 손으로 자기 음부를 만지는 것은 죄악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손으로 자극하여 얻는 즐거움일 뿐이다.
자유는 마치 목욕이나 비치과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자신의 성기를 매만지며 마사지하는 것과 같으며 이때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자유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상상하는 행위이다.
성적 상상은 쾌감을 가져다주는 내적인 생각으로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넷째, 오르가즘을 체험하게 한다.
종교적으로 자유성향적인 사람들은 오르가즘은 아주 강렬하고 기쁘고 감각적인 체험이므로 자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다섯째, 정액을 배출시키는 것이다.
남성의 고환은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정자를 생산하여 이를 정립선에 계속 보충하므로 사정은 저장된 정액 일부를 체외로 배출시켜서 새로운 정액을 만들게 하는 것이며 만약 성교나 자위 등으로 정액을 배출시키지 못하면 몽종을 하게 되므로 자유로 인한 정액 배출은 해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성향 크리스천들은 자유는 해로운 것이 아니며 죄를 짓는 것도 아니며 상당한 쾌락을 주는 것이며 각자의 신체적 조건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30년 전인 1871년에 발간된 한 가정건강잡지에 보면은 자유는 마음과 육체에 이보다 더 파괴적인 습관은 없으며 자유를 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어 결국 자유는 정신적인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유행위를 정신 및 육체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호르몬 생산이 충분한 젊은이들에게 자유행위보다 더 건전한 성적 해소 방법은 없다는 견해들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진들도 자유행위에 대해서 찬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찬성하는 일부 의사들의 견해는 과연 어떤 걸까요?
성적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성적 긴장감을 해소시켜서 자신의 성적 감정을 더욱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충동을 격감시킬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자유는 임신이나 성병 염려 없이 체내의 성적 반응을 제때 대체할 수 있어서 후일 건강한 성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을 주장합니다.
자유행위를 반대하는 의료진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과도한 국부 마찰로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너무 잦은 자유행위로 다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정신 및 성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자유는 건전하며 정상적이라는 말들을 하며 오히려 성적 발전을 잘못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사회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사이버 섹스를 하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성중독치료 전문가인 닥터 패트릭 카네스가 기고한 글에 보면 남성 45%와 여성 33%가 자신의 중요한 성감대 부분에 육체적으로 상처를 낼 지경까지 심한 자위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자위행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가입자들은 매일 수십 개의 음란 이메일들로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중에서도 음란 사이트는 무려 전체 웹사이트의 11%나 되는 30여만 개의 음란 사이트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자위 사이트인 마스터베이션 사이트들도 있어서 이는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네, 온라인 음란물로 인한 자유행위 피해 사연들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요즘 그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너무 놀라서요.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방문을 열었더니 글쎄 혼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남편은 혼자 잡지를 보고 자위를 하든가 포르노를 보곤 합니다. 기분이 상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혹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남편은 자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두 번 만났던 남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고 자기를 생각하며 한 손으로 다리를 만져보래요. 그의 음성이 전달되자 몸이 야릇해졌어요. 자기가 내 손을 빌려 애무를 하는 상상을 하라고 해서 그의 음성대로 따라서 하자 몸이 흐느끼는 거예요. 그 음성에 파묻혀 따라 하다 보니 정말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연애 끝에 결혼한 주부입니다. 아기 낳고 부부관계를 많이 거부했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성인 사이트를 몰래 보면서 자위를 해요. 20대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눈치를 채서 알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론 일부 사연에 불과하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 등장으로 사이버 섹스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유행위 자제 방법들을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행위를 그만둘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할 결심만 해도 그 순간부터 문제가 축소되기 시작해서 저항의식이나 자위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회복 결심을 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자제 방법들을 따라서 실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자신의 성감대 부위를 만지지 말아라. 두 번째, 가능한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친구나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세 번째, 자위행위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관계를 끊고 절대로 그런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과 단 둘이 함께 있는 것은 안 좋으므로 그런 상황을 멀리하도록 한다. 네 번째,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매를 감탄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목욕장 안에 있지 말도록 한다. 목욕 후에는 바로 여러 가족들이 있는 방으로 가는 것이 좋다.
침대에서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자위행위를 하기 쉬우므로 회복 초기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가 어렵도록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자면 옷을 벗기가 싫어서도 자위행위를 덜하게 된다. 여섯 번째, 침대에서 잠을 잘 때 과도한 자위 욕구가 생기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한밤중이라도 간단한 반찬을 준비해서 먹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음란 잡지를 읽거나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도록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마음에 자위에 관한 잡념들을 두지 말아야 자위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여덟 번째, 건전하고 유익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주 양서들을 구해서 읽으며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 아홉 번째,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자위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유는 자유 문제를 덜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성경 구절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며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자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서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 몸을 깨끗이 해야만 하며 자유행위는 죄의식과 수치심 그리고 정서적 스트레스만 야기해 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유는 과격한 손장난으로 인한 육체적 상처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비밀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습관 형성이 더 문제가 되므로 자제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아홉 가지 자제 방법으로만은 힘든 경우도 있겠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제 방법으로 자유행위 중단이 힘드신 분들은 다음 20가지 회복 제한 사항 중에 실천 가능한 것부터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자위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심할 때에는 더욱 열렬히 기도한다. 두 번째, 매일 정기적으로 힘든 육체적 운동을 한다. 육체적 운동은 정서적 긴장감과 우울증을 감소시켜 주어서 자위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된다. 세 번째, 자위 생각이 강렬해질 때에는 소리내어 자신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자위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말을 외쳐대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고무적인 가사의 노래를 불러야 좋다. 네 번째, 일정한 자위 중단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하루 동안,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또한 한 달 동안, 1년 동안, 마지막에는 영원히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변화된 이미지를 통해서만 행위와 태도를 가장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일 자신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면 쉽게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회복 모임 프로그램이나 소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도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재능과 장점들을 개발시킨다. 일곱 번째,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자주 외출을 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함께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여덟 번째, 자신을 우울하게 하거나 외롭게 만드는 상황을 미리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 정서적인 문제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독서, 친구 방문, 운동, 등산 등으로 그런 강렬한 욕구를 가라앉혀야 좋다. 아홉 번째, 처음 3개월 동안은 혼자서만 보는 소형 달력에 통제력을 상실한 날에는 빨간 마크를, 잘 자제한 날에는 푸른 마크를 해서 가능한 달력 전체가 푸른 마크가 되도록 노력한다. 열 번째,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자유행위를 하게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그런 문제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한다.
열한 번째, 필요시 혐오치료를 적용해본다. 심리치료 분야에서 종종 자신의 통제력 상실을 아주 혐오스럽게 처리하면 그 행위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혐오치료라고 한다. 열두 번째,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에 화장실 문이나 샤워 커튼 일부를 열어놓으면 좋다. 이는 혼자서 은밀한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 샤워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한다. 열세 번째, 아침에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야 한다. 잠이 깬 후에도 이불 속에 있으면 잡생각이 나기 쉽다. 열네 번째, 소변으로 방광을 피우고 잠을 자며 취침 전에 너무 많은 양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열다섯 번째, 조미료와 양념이 많은 자극성 음식을 줄이고 가능한 저녁은 간단하게 들어야 한다.
열여섯 번째, 가운데 부분을 열기가 어려운 파자마를 입고 잠을 자는 것이 좋다. 열일곱 번째, 성적 자극을 야기할 만한 사람, 상황, 사진, 잡지, 인터넷, 음란물 등을 회피해라. 열여덟 번째,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때는 옷을 여러 겹 입고 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지기가 어렵도록 해라. 열아홉 번째, 무사히 하루를 견디고 나면 돈이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스스로 자신을 보상하는 것이 좋다. 스무 번째, 참기 힘들 때는 성경이나 회복 책자를 손에 쥐고 잠을 청해봐라. 이상 회복 제한 사항들은 각 개인마다 환경과 상황이 각기 다르실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 인터넷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임이 틀림은 없지만 지나치게 채팅이나 음란물을 관람하다 보면 사이버 섹스 문제에 처하게 되어 성 중독자로 전락될 위험이 있고요. 자유행위는 파트너나 배우자에게 실망감과 거부감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사이버 섹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우리 회복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평온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사이버 섹스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으신 온라인 회복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